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홋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스가 40세에 헷족속 브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6장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또다시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왜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은 마르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물 걱정하지 않고 무엇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아주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삭은 또 아버지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일을 보지도 못했는데 똑같이 그 일을 행하는가? 그럴 때마다 부모의 자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상관의 자리, 또 앞선 자의 자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고 또 뒤에 사람들이 그 앞선 사람의 길을 무겁게 여겨주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그랄 땅에서 그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양도 소도 많은 새끼를 낳게 되었고 또 종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어주신 복이 얼마나 컸으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시기한다는 게 단지 그냥 부러워한다든지 뭐 째려본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콰나라고 하는 그 단어는 행동이 이어지는 그 흥분에 가까운 집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그가 먹는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당시의 우물은 삶의 기반입니다. 그 우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집집마다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수차가 와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자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하니까 되게 쉽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장시간 동안 그 장고 끝에 긴 편지를 썼는데 순간의 실수로 날려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을 쓰려고 하면 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두 페이지 썼던 것을 서너 줄로 딱 줄입니다. 내가 긴 편지 썼는데 날렸어. 중요한 이야기는 내일 만나서 할게. 신대원 다닐 때 그 기말고사를 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레포트를 써내는데 이제 거의 다 썼는데 이제 다음날 내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제 친구가 장난을 치다가 날려버렸습니다. 예, 그날 밤 잠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 낼 때까지 계속해서 그 타이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언제나 참 힘듭니다.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그 큰애 낳을 때는 제가 그 병원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둘째 낳을 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제 처가 제 손을 잡고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떨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서 납니다. 첫애 낳을 때는 얼마나 두려운지 무서운지 잘 몰랐는데 둘째는 그것을 아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큰 고통이 있습니다. 아마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 이거 그냥 있었으면 안 파도 될 텐데 아니면 찾지도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우물을 팠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것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의미로 에색이라 지었습니다. 과거에 한 그 20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늑대와 춤을 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인디안들의 이름이 뭐 우리나라처럼 철수, 순이 이런 이름들이 아니라 기억나십니까? 주먹 쥐고 일어서 뭐 발로 차는 새 그 사람의 특징을 들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늑대와 춤을도 그 주인공 그 덩컨인가요? 그 케빈 코스너가 그 자기가 사는 곳에 늑대들이 와서 자주 놀았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지어준 이름이 늑대와 추물입니다. 그것처럼 그런 형상이 또 그런 어떤 모양이 이름이 된 것처럼 이 우물의 이름 역시 다투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에색이고 그래서 또 하나 다시 팠더니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와서 반대하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적함의 의미로 시트나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시트나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도 빼앗긴 그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아서 장소가 넓음의 의미로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른 이유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가 이유였습니다. 거기까지 오게 되면 자신들이 단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자신들이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로 그렇게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가 신실하게 살면 왜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을, 더 큰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는가의 삶의 태도가 그 우물을 새게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간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총으로 함께 해주셨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곳에서 무슨 그 로봇에 있던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사야 5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그가 혼자 있을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할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들이 주렁주렁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녀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쩌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 가문을 정말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수에 관한 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마찬가지지만 창조주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 예전에 보던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이 표현이 훨씬 더 분명하게 그 의미가 와 닿습니다. 그 혈혈단신이라고 할 때 혈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 자자가 이렇게 료자, 그 마치다는 뜻의 료자 다음에 한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들 자자인데 혈자는 이 마치 료자에다가 삐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자라고 하는 것은 자식 하나 없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혈혈단신이라고 하는 말은 혼자 있다는 그 단지 그 의미만이 아니라 외로움, 고독, 뭐 처절함 이런 단어가 연상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고향도 버려야 했고 친척도 포기해야 됐고 부모와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의 창조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였습니다. 그분이 지금 그 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삭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그 그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서 그것을 두 개씩이나 넘겨주고 왔지만 그 왜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자기는 한 가정이고 그쪽은 무리인데요. 그 그란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말이 용기가 많이 됐겠습니까? 저와 같은 목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이고 그 특권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닌 다음에야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다고 한들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겠습니까? 학생이나 뭐 피교육생 뭐 이런 분들이 그 수업이나 연수 강좌에 가서 열심히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 농땡이 치고 자고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데 이곳에 오셔서는 그렇게 열심히 오셔서 조금이라도 졸면 갈 때 죄책감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예, 참 큰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 역시 연약하기 짝이 없고 형편없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자체는 그 인간이 본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면 언제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 또 여러 생각이 오가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구역장 권찰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작년 6월에 그 수요 성경 공부를 집에서 준비하는데 잘 풀리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거실에 그 식탁 옆에 주방에 보니까 간장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채 간장 먹고 팍 쓰러지면 오늘 교회 안 가도 되겠지. 예, 그 생각이 그 들었습니다. 그 지난 토요일에도 그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예, 눌림이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순간 그 다음날 교회를 가지 않고 도망을 가면 교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부담이 소명이고 사명인 것을 뭐 알기에 그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왔는데 계속 예, 불안, 초조, 긴장감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데 그 일부 그 아도나이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선하신 목자를 불렀습니다. 예, 사랑의 왕이시여 자비의 목자시여 주를 멀리 떠나 길 잃고 방황할 때에 저 생명 신의 물가로 이 몸을 이끄소서. 그 이 찬양은 제가 몇 번 들은 기억은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줄 알거나 그렇게 많이 익숙한 곳은 그 곡은 아닌데 그래도 멜로디는 예, 약간은 익숙한 곡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반부에 있는 두려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두려움 두려움 하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용기를 얻어서 예, 4부까지 예,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몇몇 분들이 꼭 예, 문자 아니면 메일이 옵니다. 오면 예, 뭐 잘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저는 다 똑같이 들립니다. 한조야 수고 많이 했다.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예, 약속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종은 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에게 계획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계획이 곧 자기의 생각이요 자기의 계획입니다. 주인의 명령은 곧 종의 삶입니다. 주인의 말에 종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 종이 주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주인에게 자기의 전부를 바칩니다. 또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약하고 보잘것없기 짝이 없지만 그 종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제게 그 비서가 있어서 어떤 일을 위해서 보내는 것과 마포구청장의 비서가 가는 것과 서울시장의 비서가 가는 것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비서라고 하는 직함은 다 동일할는지는 몰라도 누구의 비서냐에 따라서 그들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비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자손까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기를 얻고 아버지에게 주신 복을 자신에게도 주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한 일을 2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께 그런 은총의 말을 들은 이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그 데자뷰 현상처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본 것이 아니라 예,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을 창세기 12장 7절, 17절과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듣자 말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재산이 짐승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자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롯의 가축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살 수 없으니 그 우리 서로 나누어 져야 되겠다. 네가 오른쪽을 하면 나는 왼쪽을 하고 네가 왼쪽을 하면 나는 오른쪽을 할게. 그때 롯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정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기가 보고 좋겠다고 여겨진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롯이 그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습관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이 이삭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가 앉은 자리나 또 부모가 가진 것, 또 부모가 공부한 학력을 이어받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비록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이어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을 이어받는다면 다른 것은 다 이어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다 이어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이어받지 못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삭에게 배워야 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그 종들이 또다시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 잘 봐라 나중에 내가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장사까지 지내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돌문까지 다 해치고 나올 것이다. 이것이 그 전초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돌을 치우는 것은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도 배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주님의 천사의 인도하심으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곧 그 이후에 그는 곧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했을수록 신앙은 거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걸어가던 일상의 길을 더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그런 엄청난 약속을 들었을지라도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또 그 땅에서 살아가려면 물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그 이삭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과 두 사람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도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랄 왕의 직책명이고 비골은 장군의 직책명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 친구 아후삿이 동참을 했습니다. 협상이나 단판을 짓는데 친구를 데려온다는 것은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을 협상이나 단판을 짓는데 한 사람을 더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좀 불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친구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이삭과 친분을 나누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뭔가를 단판 짓기 위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중요한 일로 출장을 가게 될 때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친구를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드바이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관, 자문관. 아마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아주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계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변호사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삭과 아주 좋은 친분이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삭에게 압력을 넣어서 좀 더 나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삭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27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사 시대에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길라앗인데 그 길라앗이 사는 지역 이름도 길라앗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다의 아버지 길라앗은 그 지방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고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입다는 우리나라 인물로 하면 홍길동과 비슷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 아버지 길라앗이 그 입다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길라앗의 아내가 낳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나서 도읍에서 그 잡류들의 왕초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입다가 했던 말을 사사기 11장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사람이 갖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거절감입니다. 이 거절감은 가정 불화의 원천이 됩니다. 입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다른 아이였습니다. 그 다른 아이는 곧 이내 틀린 아이가 되었고 그 틀림은 가정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구박을 받기가 쉽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계속해서 직장을 다녔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집이 이렇게 쪼들리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너만 아니면 내가 하던 공부를 계속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었을 텐데 너만 안 낳았으면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등등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라면서 나는 이 집에 필요 없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절감은 성년이 되어서도 잘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에게 주신 것은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 집에 이루실 일을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삭에게도 그런 거절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는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쫓겨났다는 겁니다. 자기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삭의 말을 들은 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들의 온 목적은 계약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 그랄 지방은 물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있다가 그 주의 천사가 가사로 내려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사는 광야 지방입니다. 그 광야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그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이 없는 곳에 이삭은 땅을 파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았더니 또 파니까 물이 또 나옵니다. 설마하고 또 빼앗았더니 또 파니까 물이 또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 저건 물을 파는 것이 이삭의 실력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그것은 이삭이 믿는다고는 여호와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그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도다. 이방인이 보디발이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는 요셉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까? 뭔가를 많이 가지고 뭔가 많이 누리는 사람보다 그 사람을 옆에서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이 저절로 느껴지는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정말 참 부럽고 또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랑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각자 각자가 순간마다 깨닫고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삶과 이삭의 삶이 더욱 빛나는 것은 그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광채가 납니다. 2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실 이 이야기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이삭이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 외지인인 이삭이 현지인에게 당신들은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당신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당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또 악하게 여기지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니 평안히 있게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그들은 이삭에게 지금 선한 일만 했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투어가면서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선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얄밉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두려운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도 이삭은 그들을 잘 수용해 주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인간적으로는 참 얄미울 수 있는데 그러나 이삭은 그들을 참 후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과 상호 그 호혜의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삭에게 꼭 적용되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삭이 아비멜렉을 잘 대해 줄 수 있었던 힘은 이삭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떠난 바로 그날 이삭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32, 33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우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이자 격려입니다. 이삭아 정말 잘했다 의미이기도 하고 이삭아 내가 앞으로도 너에게 계속 은총을 베풀어 줄게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란 의미의 세바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지명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의 부엘세바가 창세기가 기록될 때까지 그곳 지명이 줄곧 그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비멜렉과 한 맹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26장 처음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면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내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또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고백이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도 이어지는데 에서는 아버지와 똑같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중혼을 했고 또 가나안 족속이 아닌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에서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반증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 속에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냐보다 내가 누구 편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삭 개인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자문관까지 대동하고 와서 조약을 맺자고 한 것은 그 이삭 속에 있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기가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시대마저 암울한데 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잠시 머물다 이 흉년만 끝나면 돌아올 계획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민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갖지 않고 좀 배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이민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면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그곳에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10년 만에 딱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말라 비틀어진 그녀의 가문에 비로소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큰 흉년이 들어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은 인생을 절망에서 절망으로 끝맺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내가 지금 앉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존귀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그 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그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갖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은 결국 자기를 찌르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삶과 신앙은 반복이기 때문에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교과서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의 반복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과 비슷합니다. 등장인물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의 족적 위에 그 아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약점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장점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삭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고 복의 근원, 복을 물려받게 했습니다. 우리도 약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약점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면 속이 참 많이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을 우리 자녀가 본받는다면 우리 가정에도 또 나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의 앞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녀들이 점점 크면서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엄마 아빠가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진리대로 사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말은 진리를 말하는데 삶은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신앙은 생명이 아니라 교양이 됩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 두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엄마 아빠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만났던 시기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이 적이 없다면 꼭 그 기도를 드리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되는 날이 하루라도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이 자기의 죄로 인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아이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늦어도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안타까워하며 예,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울지 않으면 나중에 피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비교적 잘 따라옵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반항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용돈으로 협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가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의 신앙의 길을 가세요.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이 저러다가 나중에 돌아오겠지요. 라고 말하며 체념하듯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또 바빠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는데 이 에서처럼 불신자 데려옵니다. 그리고 주례도 불신자인 대학 은사에게 받겠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부모의 가슴은 저미고 피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부모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은 일찍 흘릴수록 좋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우는 부모는 아무리 많이 울어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가 없는 아이가 불쌍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는 10년 후, 20년 후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때보다 우리 자녀들 때에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된다면 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졌던 그 복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묶이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묶여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맺어주신 전부 모두 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삭을 찾아가셔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삭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삭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의 연장선상이 있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우리가 우리를 봐도 형편없기 짝이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은 배우지 못해도 그것만은 꼭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욱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너무 달라 자녀들에게 야누스처럼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잘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해 미리 우는 복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부엘세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